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 15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은 이 종말에 관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간격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긴장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못 오해하면은 아 종말은 이미 왔구나. 그래서 그 왔다는 사실에 너무 우리가 붙들려서 현실을 놓쳐버리거나 현실을 도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뭐 직업을 버린다든지 가족을 버린다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다 버린다는 그런 결심으로 살도록 유도해서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삶의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뭐 여전히 먹고 마시는데 온갖 관심을 쏟고 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제 사이에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간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더 현실에 충실해야 할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들은 어쩌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몫이기도 하죠. 오늘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선지자 다니엘이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뚜렷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 의한 침공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이나 11장,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들어간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가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한다면 BC 167년에 있었던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들어왔을 때 침공했을 때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더럽혀 놓은 것이죠. 그 성전에다가 우선 제우스 신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단에다가 제단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신상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금기 중에 금기요 타부시하는 그 돼지를 성전 안에 데려와서 거기서 돼지를 죽여서 돼지 피를 바르고 말이죠. 그런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끔찍한, 뭐 유대인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성전에다가 그냥 우상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돼지, 부정한 동물 내 대표적인 이 동물이 바로 돼지인데 그 돼지를 성전 안에 끌고 들어와서 돼지 피를 바른다는 건 그들로서는 그야말로 뭐 본인 자신들이 죽음을 맞는 것보다도 더 아마 끔찍한 그런 분노를 느꼈겠죠. 나중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오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럼 그렇게 그 BC 167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이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가 디도스 장군에서 침공을 받고 또 성전이 훼파되고 로마의 깃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지구적 종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한 성전이 훼파된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예언은 사실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부터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심판에서 읽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뭐 예컨대 뭐 1차 대전을 겪었다. 그때 그 1차 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때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게 아마 종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독일 백성들 인구의 거의 뭐 10% 이상이 사라지다시피 했으니까. 2차 대전은 어떻습니까? 그런 전쟁을 겪으면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3차 대전을 뭐 걱정을 안 하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전쟁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이런 큰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을 겪으면 이건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얻게 되는 것은 그런 재난과 재난, 기근, 지진 이런 자연현상들이나 재앙들은 재난의 시작이고 종말을 위한 조짐들이고 사인들이지 마지막 종말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전을 지키지 도망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을 도망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서 들어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오고 성전에 돼지 피를 바르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지붕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실제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은 산으로 도망했습니다. 잡으러 다니면 도망하는 것이죠. 또 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쪽 요단 동편에 있는 산지로 다 도망을 가서 몸을 숨겼어요. 그래서 다 또 몸을, 목숨을 부지한 거죠. 예.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첫째, 우리가 그런 일이 나면 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신앙이 좋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 더 큰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엄청난 재난들 앞에서 누구나 다 같은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까? 그런 일이 겨울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안식일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겨울에 우기는 이쪽 지역에서는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니까 진흙진창이 됩니다. 그 길들이 다 이렇게 적어된단 말이에요. 그 무슨 뭘 타고 가는 것도 어렵고 걷기도 어려워요. 발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걷는 것도 불편해지는 게 겨울철입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는 다들 그날 안식일 규정을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걸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재난도, 재난 가운데서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면 누구도 멈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뭐 시작되면 멈출 수 있습니까? 다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소서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시작되면 누구도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그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여성들이요, 아이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 뵌 자들은, 아이 있는 자들은 더 큰 화를 입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런 날들을 감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고난의 때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제도 들었지만 주의할 사항은 23절, 24절이에요.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이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흔들려요. 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에 사람들이 몰리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런 기적과 이사가 반드시 이게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능력이 있고 무슨 다른 종교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 능력이 베풀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뭐 한때 뭐 무슨 뭐 금리빨이 나왔네, 무슨 뭐 집회 때 금가루가 떨어지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현혹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금리빨이 나면 뭐 금을 가지고 무슨 뭐 수출 무역업을 하든지 하지, 그 사람 이빨 한두개 만들어서 뭘 하겠다고 그런 걸 보고 홀리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나타나면 그냥 혹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병 나올 수 있죠. 병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병 때문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지극히 조심할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뭐 기적이 왜 없었겠어요? 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님이 필요하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보스턴에서도 그때 뭐 우리가 저 교회할 때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전에 있었던 폴이라는 목사님이 그 이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뭐 맹인들 눈을 뜨고 무슨 뭐 휠체어 타고 왔다 걸어나가고, 그래서 맹인이 저이 뭡니까? 이 지팽이 짚고 들어왔다가 그냥 걸어나가는 사람들, 지팽이는 그니까 걸어놨어요. 벽에다가. 지팽이 버리고 걸어나갔다고. 그 뭐 우리가 가서 다 뛰어버렸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절대로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능히 우리에게 보일 수 있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저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적들 보면은 술사들도 마지막까지 따라오지는 못하지만은 뭐 피를 대기,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무슨 그런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악한 영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때,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미혹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의 그 언행에도 반드시 동기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기적과 이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 보이는 것, 이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겠어요? 제가 아침에 왜 이런 그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목적이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 드러나지 않는 동기나 드러나지 않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 그걸 알아채는 것, 그걸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종교에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얼마나 그 사람을 홀딱 정신을 빼놓는지 몰라요. 진짜보다도 늘 더 진짜같이 행동하고, 진짜보다도 늘 진짜라고 더 강조하고, 진짜보다도 늘 진짜같이 보이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냐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은 우리는 아, 돈 좀 잃고 마는 거지만, 그러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끌려가면 우리는 돈 정도 잃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뇌를 당하면 영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보고 뭐 게임을 하지 마라, 무슨 중독이 되지 말라는 건 영혼을 뺏기는 그게 이게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뭐 AD 70년에도 엘리에셀 벤 야일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청해가지고 사람들 그리스도는 광야에 임한다고 광야로도 불러내가지고 결국 데리고 간 게 마사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끝난, 죽음으로 끝난, 자결로 끝났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뭐 민족적인 아름다운 뭐 에피소드로 전해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 끌고 들어가서 자결시키려고 그걸 왜 끌고 들어가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다 죽었어요. 기니에 가서 또 뭐 죽은 사람들. 그래서 집단 이주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게 다 자기들이 메시아를 자처하고 그러다가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마치 구원의 통로나 되는 것처럼 구원자의 행세를 하는 것은 어떤 경우나 어느 누구나 그건 뭐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신다는 거냐? 그게 27절, 28절이에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볼 것이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일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초림 처음 오실 때는 베들레헴의 작은 구유에서 오셔서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고 오직 뭐 우리가 뭐 이 저기 저 목자들 셋이 가서 그걸 알았지, 경배를 했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절대로 모를 수가 없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개 치는 걸 누가 모릅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걸 보면은 그게 죽음이 있다는 걸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독수리가 있는 걸 보면 그게 뭐가 있다는 걸 다 알듯이 번개가 치면은 그 순간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드러나시 잠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듯이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이 우리가 어떤지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오시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이게 모호하니까 아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계룡산에 가서 내가 석 달 금식했더니 내가 다 알게 되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이 크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영들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동기건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겁주지 않아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같은 종말을 말하더라도 겁을 주면서 말하면 이것도 어느 영에 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잘 아는 말씀 제가 한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늘 의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더 천사 같고 그래서 애를 무슨 입양했다가 말이죠. 애가 죽으면 이렇게 하는 일이 없나. 왜 입양을 하냐는 말이에요. 키우지도 못할 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뭘 하는 행동만 보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저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정말 이 성경 믿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 한순간에 실족해요. 어제까지 잘하다가 오늘 실족할 수 있고 예. 정말 우리는 늘 주위에 빙빙 사탄이 돌고 있는 것 영적인 악한 영들이 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9절부터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꼭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묵시적 기록 내지 묵시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약에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심판의 이 모습들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걸 묵시적 기록 내지 묵시적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 읽어보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이 다니엘서라든지 또 이사야 또 요엘 아모스 이런 데를 보면은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이 표현들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걸 이게 뭐 비주얼라이즈 한다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 해가 어두워진다. 땅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하늘이 흔들린다.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애통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그 모든 백성들이 오심을 다 분명히 알 수 있게 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오셨는지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걸로 우리가 1차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주님이 오신 것을 120여 성도들이 다 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될지 정말 누구도 그 방법이나 그 때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도 나도 모르고 오늘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늘 주님이 어제 이렇게 안 오셨다고 해서 오늘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년에 오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서 오실 수 있다는 그런 긴박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때도 늘 시집지 안 가고 그야말로 뭐 집 짓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에 혼을 빼앗기거나 넋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오시거나 내일 오시거나 주님 앞에 그냥 거룩한 주의 백성 흰옷 입은 백성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빼앗기지 않는 것 영 분별의 영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오늘을 사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일보다도 급한 일에 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급한 일보다도 때로는 중요한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가장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들이 아무리 급할지라도 그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 24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날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분별력을 따라서 중요도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정말 환난과 대환난이 시작이 되면 누구도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환난이 일어나서 속히 끝나도록 그 날을 감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환난을 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이 세상에 주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예배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게 하시되 환난이 온 세상을 뒤덮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전쟁을 겪은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이미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 늘어났지만, 그러나 주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임하듯 무서운 심판이 이민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에 이어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는 일들이 늘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재난과 환난들이 이 나라 이민족 이백성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늘 전쟁의 참화와 전쟁의 위기에 시달려왔습니다. 만성적이 되어서 이제는 전쟁이 다 사라졌거니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닥칠지 모릅니다. 주님, 대비하고 있으되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민족이 마지막 시대도 주의 백성, 등불과 같은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횃불과 같은 백성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이 흩어지더라도 주의 복음 들고 흩어지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피난길에 오르는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비록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이 긴박한 시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 크고 중요한 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영생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영생의 생명 누군가에게 전하는 날마다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긴박한 시대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전에 고기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